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무언가를 품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슬프고 아프고 서러운 기억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름답고 좋은 일 그리고 기쁜 기억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지요. 누가 행복할까 하는 거죠. 정말 누가 행복할까? 아프고 쓰라리고 그 상처로 인하여 그런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가? 아니면 기쁜 기억들, 행복한 기억들, 또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가? 당연히 후자의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듯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기쁨과 이 슬픔, 만족과 불만, 어느 것을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마음의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의 세계를 이해해요. 왜요?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의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행복도 불행도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가정에 있어도요 그 안에 행복할 수 있어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또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곤고한 중에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불행할 수 있어요. 내가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불행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쓰면 복을 받고 마음을 잘못 쓰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화가 임하는 거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을 아십니까? 유정란과 무정란. 유정란은 어미닭이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가 알이 깨어져서 병아리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무정란은 품고 있어도 말짱꽝입니다. 썩고 말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내가 품고 있는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흔히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자가 한을 품는다는 거 해서 어떤 기상이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절대적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자가 온유월을 한을 품으면 뭔가 대단한 일들이, 뭔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서 협박하고 겁박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여자에게 잘해줘라 뭐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막대하지 말아라 얘기해요. 막대하지 말아라. 여자가 한을 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이니까 여자에게 막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우리에게 뒤통수를 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여자에게 막대하지 마라.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달라스 윌라드가 마음의 혁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산다. 우리는 마음으로 산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정체성을 이 달라스 윌라드는 아주 그 엄청난 학자가, 그 대단한 학자가 정의하기를 우리는 마음으로 산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육체가 아니다. 당신과 나의 가장 절실한 부분은 마음의 변화이다. 인류 전체에 가장 필요한 피로도 동일하다. 관점과 선택과 행동의 출처인 우리 내면의 영적 영역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통해 형성되어 왔다. 이제 변화되어야 한다. 마음의 변화. 이제까지 이 사람들의 어떤 관점, 선택, 행동의 출처가 이 내면의 영적인 영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부터 통해서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사람은, 우리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마음은 인생의 틀과 같습니다. 인생의 틀과 같아요. 무엇을 넣어도 마음의 틀에 따라서 말과 행동과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잖아요. 마음이 고우면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와도 그것을 품어내면서 긍정적으로 바꿔요. 더 선하게 바꿔요. 더 부드럽게 바꿔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래요.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으면, 그러면 아무리 나쁜 것이 내 안에 들어와도, 아무리 괴팍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도 품어내면요. 품어내고 다스리면서 그래서 더 선하게 바꿔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가슴 아픈 사연을, 사건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왔던 요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여집사가 주례를 하다가 서로 시기 질투가 발동이 된 거죠. 서로 뜻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두 집사가 서로 주례를 하다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투기 시작하면서,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소식이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일치를 호소하면서 성도들에게 중대한 도전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 이때 제시한 영적 진리는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품고 살아야 할 마음이 뭘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할 마음. 정말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달라스 윌라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 시대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품고 살아가야 될 마음이 뭘까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진단한 갈등과 이 분쟁의 원인은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의 마음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마음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심과 무서움과 긴장감과 이 초조함으로 이 마음이 괴로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마음이 쉼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비우는 마음입니다. 비우는 마음. 여러분, 행복하시려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자꾸 무언가를 채우려고만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불안합니다. 조급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늘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우면 웬만한 거 다 넘어갑니다. 그냥 다 이해하고 갑니다. 다 이해가요. 비우는 마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채움을 받아야 행복하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채워져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가득히 채우고 있어야 뭔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리사.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리사. But made himself nothing. Nothing.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But made himself nothing. 여기 영어로 nothing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Nothing.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강요나 어떤 부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스스로 자신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비우는 마음. 기독교 영성에는 두 가지를 절대적으로 얘기합니다. 채움의 영성과 비움의 영성을 얘기합니다. 채움의 영성과 비움의 영성. 비움의 영성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물이 담긴 그 더러운 물이 담긴 이 컵에 아무리 맑은 물을 담으면 그것은 여전히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더러운 물이 담긴 이 컵에 맑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맑은 물을 부을 때 맑은 물이 되듯이 바로 비움의 영성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마음, 내 안에 어떤 상처받은 마음, 내 안에 어떤 미움의 마음, 내 안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을 버리는 거예요. 자꾸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더러운 마음, 불결한 마음, 혼탁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그냥 놔둔 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거기에 새로운 마음을 가져봤자 아무리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해봤자 말짱 꽝인 거예요. 말짱 꽝. 오염만 되고 말아요. 사실 지금까지 교회가 채우는 일에만 몰두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지탄이 대상이 되었고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영성은 뭐냐면 비움의 영성입니다. 채우기 전에 반드시 비워야만 합니다. 채우기 전에 아니야 숫자가 중요해. 더 많이 모여야 돼. 더 많이 모여야 돼. 계속 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수준이 낮았어요. 교회가 형편없었어요. 교회의 거룩함을 이미 상실해버렸어요. 교회의 경건함과 기준을 상실해버렸어요. 단순히 채우는 데에 목적을 두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는 다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결함을 다시 회복할 때 교회의 권위가 세우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양정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게 여기 중요한 동사는 여기지 아니하고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여기지 아니하고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무엇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어떤 기득권, 자기의 어떤 위치 이것들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일에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어디까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기까지. 왜요? 그 앞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얘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서지 않았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철저히 비우셨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비우는 마음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세와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권리, 그것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추하거나 망가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절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여기서 오히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요합니다. 소극적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비웠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영성을 채워야 하지만 동시에 기도로 자신을 비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내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비워내야 합니다. 내가 복소리를 높이고 싶은 욕구 비워야 합니다. 교회로부터 내가 큰 소리 한번 내고 싶은 거 다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철저히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비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첫째, 비우는 마음입니다. 비우는 마음. 자신의 마음을 비우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되는 마음입니다. 되는 마음. 되어지는 마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되어지는 마음입니다. 7절 하반절부터 8절 전반절에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됩니다. 여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는 것입니다. 되는 마음입니다. 본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습니다. 신학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결정적 역할은 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되는 마음. 여기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상태, 같은 위치로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본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복사한 복사본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되었다.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얘기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음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 원리적으로 종이 될 수 없는데 종이 되었고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사람이 된 것처럼 같아질 수 없는데 같아지는 자리로 실제로 내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되는 마음입니다. 되는 마음.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만 보면 이 예수님의 되는 마음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되는 마음을 한번 좀 발견해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구원하고자 함이니 말씀합니다. 느끼셨습니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고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되고 싶은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 되고 싶은 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상대에게만 맞춰져 있어요. 그들을 얻고자 함이에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가 된 것.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뛰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그 사람의 입장이 되었어요. 왜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국의 미조리주 이 어느 시골 교회, 시골 마을에 작은 미용실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손님들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하나같이 다 삭발을 하는 겁니다. 미용사가 알고 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50여 명 참석하는 교회, 작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미용실에 몰려들어오더니 다들 삭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본 즉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던 한 여중학생이 암에 걸리게 되고 암 치료를 받게 되면서 머리를 빡빡 깎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밖에를 나가지 못하고 늘 집에만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교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얘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의논을 나눈 결과 교인들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머리를 다 깎읍시다. 다 머리를 깎읍시다. 그래서 다 교인들이 다 삭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설득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설득하게 해서 교회에 오도록 합니다. 그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엄마의 그 설득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머리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모두가 다 삭발을 한 채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뭔가 가슴에 울컥한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썼던 모자를 벗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똑같이 된 거예요. 이것이 사실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교회의 문을 여는 순간 50여 명의 깎아머리를 본 소녀의 눈, 그 마음이 어땠을까? 되는 마음, 그를 이해하게 되고 그의 마음에 공감을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되는 마음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거죠. 내 곁에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되어진 것처럼, 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사람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기까지 내려 낮춰주시는, 죽기까지 낮아주신 순종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주신 순종의 마음. 8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죽기까지였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 성도가 품고 살아야 될 마음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순종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순종할 만한 상황이 못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래서 순종하지 못하지, 내가 절에서 순종하지 못하지, 내가 순종할 형편이 돼야 순종을 하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여유가 돼야 순종할 수 있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었기에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집, 생각, 이익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줄 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가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류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낮아질 수 없는 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여 낮아지시니까 결국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그냥 높여진 게 아니에요. 지극히 높여주, 더욱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주셔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십시오. 내가 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지극히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이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할 때 이 주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주사, 에카레사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값없이 주다, 은혜로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값없이 주다, 은혜로 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 뭐냐? 바로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앞에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를 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 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당연히 바보 취급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영리해야 합니다. 세상은 내 것을 취하여야 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채워야 합니다. 누가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나에게 맞춰주길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는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그 사람이 내게만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비우는 마음, 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어쩌면 바보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무릎을 그의 앞에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월 한 달 동안 실천해 봅시다. 비우시고 되어보시고 그리고 순종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높여주시는 이 거룩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